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서부 라마디 탈환 작전에 나선 이라크 정부군이 23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포위했습니다. 이틀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정부군은 정예 대테러 부대 주도 아래 정부 건물 단지 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ISIL 전투원들은 시내 중심부에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은 ISIL 전투원들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 당국자들은 정부군이 며칠 안에 라마디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ISIL에 대한 공습으로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22일 라마디 탈환이 필연적이라며 하지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스텔라 크리시 의원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미국이 영국 무슬림 가족의 입국을 거부한 것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캐머런 총리가 크리시 의원의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시 의원은 총리에게 보낸 사안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디즈니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려던 무슬림 가족 11명이 지난 15일 영국 런던 캐트워크 공항 출국장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형제, 조카들과 함께 미국에 가려 했던 무함마드 타리크 마흐무드 씨는 가디언 신문에 미국 당국이 자신의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막은 것은 자신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족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크라시 의원은 영국 언론에 아무 이유 없이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무슬림이 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대변인은 BOA에 국제여행자의 종교나 신앙은 미국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최근 상당 지역이 무장조직 탈레반에 함락된 남부 헬만드주에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군과 경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헬만드주 일대에서는 정부군과 탈레반 반군 사이에 며칠째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일 정부 건물을 공격하고 행정 관서를 장악한 뒤 산긴 지구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을 칼로 찌른 팔레스타인인 두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이들 팔레스타인인들은 23일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유명 관광지인 야파문 인근 도로에서 세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에 있던 경찰관의 총격으로 한 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나머지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칼에 찔린 이스라엘인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폐쇄되는 올해 말까지 르완다 대학살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용의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법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전신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994년 유엔 안보리에 의해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동안 93명을 기소해 6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4명은 무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무인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 62호가 23일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프로그레스 62호는 국제우주정거장 근무 요원에게 공급할 2.8톤 분량의 식량과 연료 등을 싣고 지난 21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프로그레스 62호의 도착에 앞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 중인 미국의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씨와 팀 코프라 씨는 화물선의 성공적인 도킹을 위해 3시간가량 우주 유영을 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란 핵협상이 결국은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임 목사가 과거 선교 집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 수는 5만여 명이며 이들이 한 해 3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중동의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란 핵협상이 결국은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했던 나머지 6자가 똘똘 뭉쳤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한중, 미한일, 그리고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인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한미중, 또 한중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육자에 대한 이해 방법도 아마 이제 강구하고 내년 초 되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진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북핵 6자 회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는 여전히 유효한 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은 이 틀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모란봉 악단의 최근 베이징 공연 취소에 대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북중 관계에 파문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장관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는 충동적이었다고 표현한 뒤 북한이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돌연 취소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런 충동적인 정책 집행 사례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 추진에 대해 윤 장관은 반 총장의 방북이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이끌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쉽지 않은 결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중심을 잡고 감당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방법론은 다르지만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급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첼 월러스타인 뉴욕 시립 바룩대학교 총장은 1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북핵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비확산 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월러스타인 총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심만 뒀다며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공격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사진과 신빙성 있는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물질 보유를 늘리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장치, 소형 핵탄두 개발에 진전을 내고 있다고 월러스타인 총장은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한은 제재에 내성을 보여왔다며 중국을 동원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각오를 해야 하고 이에는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3국도 제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아직은 북한이 4차 핵실험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북한 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벤더우 연구원은 21일 포브스 잡지에 내년 5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미국 정부가 평화협정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더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더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며 바로 대화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중국의 계속되는 지원 때문에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 붕괴는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벤더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경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벤더우 연구원은 미북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남북은 통일을 향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미북 간 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신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21일 CNN 방송 인터넷판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의회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폰테인 소장은 김씨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때 북한 주민들은 억압받던 시절에 지원을 보내준 이들이 누구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주민의 편임을 확실히 밝히고 북한 정권의 범행을 기록하고 책임을 물으며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폰테인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북한 검사가 지난 16일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동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 임 목사가 과거 선교 집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선 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열린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분 남짓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북한 검사는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의 선교 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 자료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그... 북한 검사가 공개한 이 동영상은 임현수 목사가 지난 2013년 10월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의 미주 기도 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 강의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은 주최 측 관계자의 부주의로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졌다가 임 목사 억류 보도가 나간 뒤 삭제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강의 내용과 유튜브에 오른 또 다른 교회 강의 동영상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말 북한을 방문한 임 목사를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임 목사 억류 직후 강의 동영상을 입수했지만 임 목사 신변에 대한 우려와 억류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임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압제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여러 내부 정세 변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그 뉴스에 뭐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그 김정은이가 떠든 얘기는 3년 안에 내가 망할 거라는 거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 목사는 북한 내 고위층 지인들의 얘기를 인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제대로 못해 극악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제 장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70대, 80대 원로들은 거의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50대로 20년에서 30년을 낮춰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성택 이런 사람이 잡고 있는 거로 착각을 하지만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제 개인하고 관계가 될 정도로.
임 목사가 실세가 아니라고 언급한 장성택은 실제로 이 강의가 있은 지 두 달여 뒤 처형됐습니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일부 고위 간부들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는 강의에서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이 길어야 4, 5년 정도를 버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길어야 4년 버틸까 어쩌면 급작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중국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김정은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임 목사는 강의 대부분을 체제 비판보다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교회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기독교 선교의 토대가 잘 준비돼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였던 원산 고아원 같은 경우는 그때 5살짜리 애들이 지금 20살이 넘어서 다 군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누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서 지금 자기들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북한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악잡이고 선교사들은 승냥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서 나쁘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전 백성이 이제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그동안 그래도 도와준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경우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이런 임 목사의 발언들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자가 내린 변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교형에 처한다.
하지만 국제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판결이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는 22일 VOA에 임현수 목사에 대한 판결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가 있고 비엔나 그 이렇게 조약을 보면은 이런 형사들이 그 형사 사건 특히 형사 사건 경우에 본국에서 이렇게 접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에서 그런 비방하다 걸렸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이게 다 외국에서만 이렇게 했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보내서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캐나다 외교부 역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 차단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재판이 끝난 뒤인 18일에야 임 목사에 대한 캐나다 외교관들의 영사 접촉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원 교수는 임 목사에게 적용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역시 국제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실체로 옮겨야죠. 뭐 무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피압한다든지 조직이라든지 무기를 이렇게 그걸 또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귀합을 하고. 사람들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였겠죠.
예. 임현수 목사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자유세계에 적용하자면 명예훼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절차는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전복죄와 비슷한 한국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비교해봐도 임 목사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정부를 참칭, 즉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거나 국가를 비열란, 즉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안팎의 결사 혹은 집단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법원은 지난해 정치적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내란 음모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보호보다 체제 유지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사법체계가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쥐스팅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Issues of North Korea's governance and judicial system are well known. We are very concerned about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임 목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정정당당한 사법 조치를 놓고 시비질을 나서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를 계기로 남북 민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해진 가운데 올해 한국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한국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진 대북 지원 규모는 모두 63건, 액수론 950만 달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두 배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진행된 것이 40건이었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것은 23건이었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영양식, 분유, 묘목, 온실자재 등이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 수는 5만여 명이며 이들은 한 해 3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의 90%가량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은 현재 20여 개 국가에서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 주재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와 함께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하반기 몽골에서 두 차례, 폴란드에서 한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소득은 북한 당국이 공제하는 금액과 중간관리자의 착복으로 급여의 10분의 1인 월 100달러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급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약 650달러를 매달 상납한다며 이는 다른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몽골에선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상납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즉 청부업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에 나비금 650달러 이상을 요구하며 개개인이 회사 내에서 그것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아르바이트, 청부업을 진행해서라도 이 돈을 국가에 반드시 납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와 몽골의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안팎으로 일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로 그나마 100달러도 안 되는 자기 몫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현재 몽골에는 울란바토르 지역을 중심으로 약 1,700명에서 1,800명, 폴란드엔 약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주재 발표에서 폴란드와 몽골 정부가 현지 채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계약 사항을 점검해 불법 또는 인권 침해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소장은 북한 노동자 자신의 의지에 반한 강제 송환이나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보상금 착복, 과도한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폴란드와 몽골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이들 정부들이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유엔이나 ILO나 또 한국 정부나 이런 데서 매우 강력하게 몽골과 폴란드 정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방법이겠다는 것이고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17개 국가의 126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 소장은 언론 보도와 그 밖의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명단이라며 대부분 기업이 북한 노동자의 채용 사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도 노동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필요하면 육탄으로 저지하라는 명령도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소장은 명단 공개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의 타렉 체니티 부소장은 토론에서 지난 2011년 유엔이 공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은 국가는 물론 기업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니티 부소장은 북한인권센터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이 올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재민들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주고 고열량 영양 비스킷과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북한 홍수 피해 대응에 10만 달러를 특별 지원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20일 발표한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기구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5개 유엔기구가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호소해 모금된 금액을 북한 수재민에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자금으로 수재민들에게 긴급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재민 1만 천여 명에게 고열량 영양비스킷과 보건의료 세트, 11개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의 학용품, 여성 3천여 명에게 속옷과 여성용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 장비, 위생용품 등도 지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8월 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 이어 8월 말 라선시 일대 내린 집중호우가 북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홍수로 89명이 사망하고 1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옥 5,370여 채가 부분적으로 파손 또는 파괴됐고 주민 5,400여 명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46만 2천 스위스 프랑, 47만 5천 달러를 긴급 투입해 수재민 2,2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등 식량 이외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함경남북도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84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재난대응 워크숍을 열어 지난 홍수 피해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1월 말까지 예비 구호품 비축을 마치는 등 2월 말까지는 모든 홍수 피해 대응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란 주제 아래 민화협 주최로 22일 열린 세미나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입니다. 2015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한반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남북 상생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 통일준비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살펴보고 그중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이번 공동회의를 주최한 민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그 남북경제협력 중심으로 해서 살펴봄으로써 남북이 공동으로 상생하고 번영하는 그런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동북아 환경 변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접근, 또 북한의 경제 변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이런 딜레마를 깨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 물론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것보다 큰 게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편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 대해서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북한이 이제 뭐 크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3대 소통로를 남쪽에 열어가지고 북한이 후방을 막고 남북 대화를 쪽으로 해서 끌어나오도록 이런 이제 정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 경협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남북 경협에 있어서 민간 남북 경협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협력을 좀 더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독자적인 어떤 추진 전략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적으로 민간 남북 경협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통제를 최소화한 상태로 민간이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진출하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 남북 경협은 이전처럼 정부 지원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벤처사업처럼 위험이 여전히 많지만 성공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 간 협력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남북한 간의 관계라든지 북한의 수용 태도, 핵 문제 개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두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한반도 성장협력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각계에서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실제 운영 10년을 맞아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임금 수준의 문제, 세금 문제, 토지 사용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인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이런 기존에 합의된 합의를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경제공동체 형성과정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호열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황범희 중국 남경재경대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1대1로의 기본 취지가 5통이거든요. 그 5통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 중국과의 어떤 상생관계를 그 그랜드 비전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 한반도 종단으로 종단 철도부터 시작해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우리 또한 그것도 그랜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잘 어우러질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낼 겁니다.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는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최근 변화하는 동북아와 남북 관계의 환경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통일 기반 조성과 남북협력 방향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민화협은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논의들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민화협 정책 홍보팀장 이현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화협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 교류협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남북 경제협력을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논의들을 조금 본격화하려는 그런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하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냉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조언을 얘기했던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 공습을 시작한 이래 적어도 2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국제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2020년까지 도심의 판자촌을 모두 없앨 계획입니다.
네, 자 먼저 모디 인도 총리의 러시아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모디 총리가 23일 오후 16차 인도-러시아 연례 정상회의 참석차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양국으로 가면서 정상들이 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 취임 첫 해인 2014년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이제 양국 간의 관계가 가까워 보이는데 이 러시아에서 이번 모디 총리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23일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요. 24일은 정상회담을 합니다. 모디 총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인도인들과 만나고 러시아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는 23일 출국에 앞서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러시아를 흔들리지 않는 친구로 지칭하면서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 간의 경제와 안보 협력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과 유럽 또 캐나다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와의 이번 그 경제 협력을 통해서 숨통이 좀 트이겠군요.
예. 모디 총리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에 인도와 러시아는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미 실무선에서 조율이 많이 됐고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인도 러시아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 또 관광 협력, 농산물 교역 확대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또 러시아와 옛 소련 연방 국가들의 모임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에 인도가 가입하는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9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025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엔 타타, 마인드라 등 인도 대기업 경영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와 러시아는 국방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죠.
네. 서방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인도에 첨단 무기 생산 기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헬리콥터 생산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특히 눈에 띄는 협력 사업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카모프사의 헬기 200대를 인도에서 생산 필요하는 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그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가 이번에 인도에 지어주는 건가요?
네, 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 중에 러시아가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들어설 부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안드라 프라데시 주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6기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양한 경제, 국방 분야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두 나라 관계가 더 공고해진다는 점을 나라 안팎에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더 힌두 신문에 따르면 두 나라 관계가 지난 1년간에 좀 경색됐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인도는 미국과 가까워졌고 러시아는 인도와 관계가 썩 좋지 않은 뭐 앙숙관계이기도 한데 그 파키스탄에 무기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모디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이 러시아 관영 언론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했죠.
네. 모디 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인도가 친구를 필요로 할 때 또 위기 상황 때마다 함께 해줬다면서 두 나라 간의 신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도 미래도 인도에 무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난 9월 말부터 시리아 공습을 시작했는데 민간인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국제인권단체죠. 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3일 새 보고서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9월 30일에서 11월 29일까지 시리아의 홈스, 이들리브, 알레포 주에 25건의 공습을 가해서 민간인 200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주택과 병원이 파괴됐는데 인근엔 군사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공습은 민간인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민간인의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는데
네네.
이 밖에 또 어떤 지적들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에 의해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폭발이 되면 이게 무차별 살상 무기로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20차례나 이 집속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터키 총리도 러시아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고요?
예.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가 22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온건 반군과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메튤루트 차브숄루 터키 외무장관도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네.
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평화계획 결의안에 서명한 직후인 20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를 공습해서 민간인들이 대거 숨졌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예. 그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이 유엔의 시리아 평화 결의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9일에 채택한 결의안 2254호는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과 의료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과 공습, 폭격을 포함한 비차별적 무기 사용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에도 결의안 2139호를 채택하고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무차별 살상무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들리브 민간인들을 공습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저희 VOA에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인지 여부를 미국이 직접 조사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러시아의 공습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병원과 학교를 겨냥하고 이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숨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예,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 시리아의 공습에 대한 비난에 일부 대응을 했는데요. 성명은 러시아가 소위 ISIL을 반대하는 연대의 몇몇 대표들에게서 계속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언론들은 러시아군의 정확한 공습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모든 이 문제가 시리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네.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명분은 뭘까요?
러시아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을 폐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인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파병이 ISIL과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돕고 ISIL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러시아군이 ISIL이 아니라 그 온건 반군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ISIL이 아니라 주로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그 반군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줄곧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앤 패터슨 차관보와 빅토리아 눌런드 차관보는 지난 4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을 공격하는 대신에 공습의 85에서 90%,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수를 반군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이 37년 만에 도시개발회의를 열었군요.
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21일과 21일에 베이징에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회의엔 시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예. 이 무려 37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예, 중국 정부는 고강도 도시 구조조정을 선포했는데요. 2020년까지 도시 내 판자촌을 모두 없애고 중국의 특색이 드러나는 도시 개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과열 속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이른바 유령 도시,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들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네. 유령 도시가 있을까 싶은데 굉장히 예. 많은가 보군요.
네, 현재 중국 전역엔 지방 정부들이 그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신도시가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입주율이 거의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번 그 도시공작회의가 열린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7년 전이니까 이 당시면은 개혁 개방 당시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뭐 그러니까 중국이 크게 이제 변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개혁 개방 이래 세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른 도시화 과정을 경험했다면서 앞으로는 환경과 삶의 질 또 중국의 특색이 반영된 도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도시 발전 상황을 점검한 것은 중국 정부의 그 장기적인 경제 개발 계획과도 연관이 있겠죠.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에 추진할 국가 정책의 초점을 그런 배경 때문에 빈부 격차의 해소에 두고 있는데요. 시진핑 정부는 오는 2020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즉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누린다는 중국의 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22일 79년 만에 가장 따뜻한 날씨를 겨울 날씨를 기록했네요.
예, 러시아 하면은 뭐 상징적으로 북극곰이 떠오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어제 모스크바의 낮 최고, 그러니까 22일에 모스크바 낮 최고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936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건데요.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기온이 통상 영하 6도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죠.
예.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걸까요?
대서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이 러시아 서부 대부분 지역에 따뜻한 바람과 비를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다가 주말부터 영하로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예. 자,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해주 최저 1도, 최고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 0도, 최고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서부 라마디 탈환 작전에 나선 이라크 정부군이 23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포위했습니다. 이틀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정부군은 정예 대테러 부대의 주도 아래 정부 건물 단지 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ISIL 전투원들은 시내 중심부에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은 ISIL 전투원들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 당국자들은 정부군이 며칠 안에 라마디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ISIL에 대한 공습으로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22일 라마디 탈환이 필연적이라며 하지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스텔라 크리시 의원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 미국이 영국 무슬림 가족의 입국을 거부한 것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캐머런 총리가 크리시 의원의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시 의원은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디즈니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려던 무슬림 가족 11명이 지난 15일 런던의 게트워크 공항 출국장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형제, 조카들과 함께 미국에 가려 했던 모함마드 타리크 마우무드 씨는 가디언 신문에 미국 당국이 자신의 가족들의 입국을 막은 것은 자신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족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크리시 의원은 영국 언론에 아무 이유 없이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무슬림들이 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 대변인은 BOA에 국제여행자의 종교나 신앙은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최근 상당 지역이 무장조직 탈레반에 함락된 남부 헬만드주에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군과 경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헬만드주 일대에서는 정부군과 탈레반 반군 사이에 며칠째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일 정부 건물을 공격하고 행정관서를 장악한 뒤 산긴 지구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을 칼로 찌른 팔레스타인인 두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이들 팔레스타인인들은 23일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유명 관광지인 야파문 인근 도로에서 3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에 있던 경찰관의 총격으로 한 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나머지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칼에 찔린 이스라엘인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폐쇄되는 올해 말까지 르완다 대학살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용의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형법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전신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994년 유엔 안보리에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동안 93명을 기소해 6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4명은 무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무인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 62호가 23일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프로그레스 62호는 국제우주정거장 근무 요원들에게 공급할 2.8톤 분량의 식량과 연료 등을 싣고 지난 21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프로그레스 62호의 도착에 앞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근무 중인 미국의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씨와 팀 코프라 씨는 화물선의 성공적인 도킹을 위해 3시간가량 우주를 유영하며 이동용 레일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